베드로 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378면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이 시간에 대신대학교 총장이신 김인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 앞에 말씀을 증거하게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를 초청해 주신 당회장 목사님과 우리 모든 당회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드림교회와 저희 대신대학교는 오랜 세월 동안에 깊은 관계를 가지고 저희 대신대학교와 많은 사랑을 받아왔던 그러한 역사였습니다. 이 교회를 과거에 담임하셨던 이종호 목사님, 제가 어릴 때부터 잘 아는 목사입니다만은 우리 대신대학교를 위해서 그동안에 교수로서 또 학장으로서 수고를 많이 해주셨는데 항상 저희들은 이 드림교회에 대해서 그 고마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목사님 따라서 우리 대신대학교를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또 물질로도 많이 후원해 주신 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저희 대신대학교 잊지 마시고 계속 기도로 또 물질로 많이 후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라는 주제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대로 우리 주변에 온갖 것이 다 있습니다. 없는 것이 없죠. 우리가 다 그것을 가지지는 못하지만은 어쨌건 내가 사는 이 삶의 이 주변에는 정말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땅과 바다와 하늘, 또 그 속에 있는 만물들이 다 있습니다. 이를 준 어떤 것은 우리들에게 정말 참 엄청나게 유익을 주는 것도 있지만 또 엄청나게 해로운 것도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은 이로울 것도 없고 해로울 것도 없는 왜 있을까 이런 느낌을 주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들은 우리들에게 해로운 것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들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주변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가만 분석해 보면은 나에게 또 우리 인간들에게 매우 참 해로운 그런 인간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한 우리들에게 엄청나게 이로움을 주는 그런 인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내게나 우리들에게 이로울 것도 없고 해로울 것도 없는 나와 아무 상관도 없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도 모두 하나님이 그의 형상에 따라 창조한 인간들입니다. 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우리가 해로 여기든 우리에게 관계 없다고 여기든 그 무엇이든 간에 모두가 다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 우연히 존재하거나 혹은 맹목적으로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우리가 꼭 마음속에 염두에 둬야 할 매우 중요한 포인트인 것입니다. 오늘날 과학자들은 이 모든 것이 뭐 우연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혹은 뭐 이 진화론적인 그런 방법을 통해서 오늘의 모든 존재가 이루어졌다는 이런 여러 가지 이론들이 많이 있지만은 성경은 그런 진화론적인 방법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 자연 발생적인 방법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로에 따라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세상의 모든 것, 그것이 형이상학적이든 형이화학적이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아니한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인간이든 모든 것을 다 창조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만드실 때 자신의 창조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명심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창세기 1장 이후의 내용을 읽어보면은 창세기 1장 2장은 구체적으로 창조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성경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이 왜 물질을 창조했는지, 왜 인간을 창조했는지 이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성경 신학도로서 이 모든 내용들을 쭉 그동안 연결해보면서 내린 결론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이 온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기 이전부터 계셨던 그 이 세상과 또 하나님이 창조한 그 세상,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계셨던 그 세상을 가리켜서 흔히 성경은 하늘이란 말로 표현을 합니다. 하늘. 그래서 하나님 어디에 계시느냐? 주기도문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러죠. 그렇죠? 이 하늘은 우리가 보는 이 하늘의 어느 한 장소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이 피조의 모든 세계,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계를 초월한 그 신비로운 영혼부터 존재했던 바로 그 신비로운 세계를 가리켜서 성경은 그곳을 하늘이라 그렇게 지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또한 하나님이 그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모든 피조의 세계를 하늘과 땅으로 그렇게 또 지칭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두 세계를 하나님이 이 하나로 통일을 시켜가지고는 하나님의 영원한 성전, 하나님의 거처하는 거처지로 삼고 또한 이 온 이 세계 모두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삼으면서 하나님이 왕으로 군림하셔서 모든 피조물들을 그의 보좌를 중심으로 다 이렇게 모이게 해가지고는 하나님 영혼토로 찬양케 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이 창조의 근본적인 목적이라 그렇게 정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자면 상당히 참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만은 어쨌든 창세기 1장 2장의 내용 특별히 1장 1절에서 2장 3절에 이런 내용을 하나 분석해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의 궁극적인 이 포인트 거기에 따라 사실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바로 이런 맥락 속에서 내가 왜 존재하는지 세상의 모든 물질들이 왜 존재하는가를 우리는 깊이 명심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2장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들을 창조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창조에 관한 구체 내용까지 말씀하지 않지만 그 모든 내용을 기초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창조하신 그 내용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들을 새 이스라엘로 만들고 오늘 우리들을 그리스도로 구원하게 하신 모든 목적이 어디느냐 하나님의 이 덕을 선포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은 물론이려니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 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 모두가 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하나의 도구이고 또 선포하기 하도록 그렇게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결론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이 덕이란 말은 일반적으로 도덕적 우수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도덕적인 훌륭한 품성을 가지고 항상 보편적인 그런 도덕적인 선을 추구하면서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라도 모든 사람을 즐겁고도 유익하게 할 때 우리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덕 있는 사람이라 혹은 덕스러운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덕, 이 덕을 하나님께 적용할 때는 조금 의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덕이란 말을 적용할 때는 하나님의 그 품성이나 하나님의 어떤 내적인 그 우수성, 이것을 이제 강조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은 뭐 가장 본질적인 문제이니까 기본적이고, 그런 그 도덕적인 우수한 그 품성, 우수한 이 성격, 인격 이런 것을 통해서 영웅적인 행동을 일으키는 능력, 즉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흔히 의미할 때에 이 하나님의 덕이라 그런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덕을 선포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도덕적인 위대한 인격과 성품과 능력에 따라 위대한 일을 이루신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말로나 글로나 우리의 행위로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이제 알리게 하는 것, 나타내는 이것을 이제 의미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덕, 하나님의 그 위대한 능력으로 이루어진 그 행위, 그 모든 것을 모든 사람들 하여금 경험하게 하고 그것을 즐기게 하는 이런 일련의 모든 행위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것이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래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이 직접 하시기로 하는 일이었지만은 하나님은 자기가 직접 하시는 대신에 인간을 그의 형상에 따라 창조하고 이 인간을 자기 대신에 세워서 이러한 모든 일을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이처럼 인간을 자신의 이 사명에 동참시켰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처음에 말씀드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하나님이 거처하는 집으로 삼고, 그리고 또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이제 삼고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선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풍성하심을 모든 피조물들이 일일이 다 체험하도록 하는 그게 목적이 있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 것을 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인간들을 그 형상대로 창조해가지고는 하나님을 위대하시나, 하나님 모든 행위를 봐라, 하나님은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가, 이런 모든 것을 모든 피조물로 하여금 알게 만들고 그것을 체험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주권적인 통치에 순종케 하는 이런 모든 이 목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우리의 인생을 살도록 하신다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스스로 해야 할 모든 일을 이렇게 우리 인간을 그에게 그의 이 사명, 그의 일에 참여시켰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현대 영국에 영국이란 위대한 성조신학자를 한 사람인 크리스토퍼 J. H. 라이트라는 학자는 말하기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명에 동참한 자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소위 우리가 말하는 선교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선교라 그러면은 무슨 뭐 해외에 나가가지고 전도하고 말이죠. 해외에 나가서 다른 민족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한 이런 일련의 모든 일만을 북한에서 선교란 말을 사용하지만 사실은 이 선교란 말은 굉장히 이 포괄적이면서도 보편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한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이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 바로 그 일에 참여를 시켜가지고 우리를 도구로 삼아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내신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우리는 모두가 뭐냐?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만을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 받게 한 이 모든 성도들을 한 이 가족으로, 한 백성으로, 한 새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는 이 공동체적으로 이러한 그 모든 일에 참여하도록 하셨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 개인도 하나님의 이 사명에 참여한 자, 결국 선교적인 사명을 가진 자가 되었고, 우리 교회도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모든 사명에 참여한 자가 된 자로서 이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이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다. 그렇게 우리가 결론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피조물들과 우리 인간들, 특별히 성도들이 존재하는 이유이며 이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이 보편적인 궁극적인 책임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러한 모든 목적을 위해서 계속 인생을 살기만 했으면은 우리들은 죽음도 맛보지 아니하고 영생하면서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이런 영광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항상 찬양하는 영광과 행복을 누렸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선지 창조 때부터 우리와의 약정을 맺고 우리와 언약을 맺고 우리와 언약을 맺고는 그것을 또 보증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내 말에 순종만 해라. 내가 하는 모든 일대에 최선만 다해라. 그러면은 내가 너희들은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죽지만은 너희들은 죽지 아니하고 영생하면서 나의 모든 영광에 참여하고 나와 더불어 영원토록 영광을 누리는 가운데 나를 찬양할 수 있는 그런 행복된 삶을 살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보증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본질적인 본능적인 삶의 지향점이라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이 기뻐지고 또한 우리의 마음이 행복해지는 것은 바로 이런 그 하나님의 창조 때 우리 인간과 맺은 근본적인 약속의 이 언약의 이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이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음악이란 것은 우리의 마음을 아주 묘하게 감동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쁘고 즐겁고 아주 참마 이 힘찬 그런 음악을 하다 보면은 우리 마음이 따라 이제 힘도 생기고 또 용기도 생기고 위로도 받고 말이죠. 아주 즐거움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뭐 음악의 가사라든지 모든 이 곡조가 아주 슬픈 그런 것들은 또 다른 면을 나타내겠지만은 사실은 정말 우리가 이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말이죠. 인간의 참 가치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참 위대하심과 하나님 은총을 찬양하는 이런 찬송을 부를 때 우리 마음이 기쁘지잖아요. 행복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원래 정상상 워낙 반응이 없어가지고 뭐가 뭐 내가 말하면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제가 지금까지 강의를 수없이 많이 했지만 제일 강의할 때 힘든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목사들이에요. 목사들은 자기들은 설교할 때 아멘 하는 성도 촉치면서도 자기들은 절대로 아멘 하지 않습니다. 이 목사들이 제일 악다받고 말이죠. 아주 강의할 때 아주 강의가 힘든 그런 대상들이고 그 다음에 누군지 아십니까? 장로들. 이렇게 장로들 또 좀처럼 아주 꼬나보면서 말이죠. 잘하나 못하나 평가할 뿐이지 절대로 반응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종교들이 많지만 그 중에 우리 지방교를 보면은 정산호 사람들이 제일 반응이 없어요. 호남에 가서 하면 그 호남 사람들이 그냥 그저 정이 많아가지고 말이죠. 뭐 아멘 아멘 그러는데 경산호 사람들 하면 이건 뭐 설교를 한번 듣는지 못 듣는지 알 수 없어요. 제발 여러분들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웃으면서 설교는 얼마나 좋아요. 예? 물론 제가 좀 딱딱한 소리 하나 딱 긴장해가 조금 듣느라 그러긴 하지만 좀 그래 듣다가 뭐 좋은 말 나오면 좀 아멘도 하시고 이렇게 반응을 보여야 저도 설교할 때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원래 우리 이 목사님이 반응이 없어요. 원래 학생 때도 반응이 없고 그러지만 뭐 제가 이 대구에 와서 보니까 우리 이 목사 목회를 잘하고 있다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제 제자가 대구에 와서 이렇게 목회를 잘한다고 그러니까 너무 반가워. 빨리 오고 싶은데 빨리 오란 말도 안 하더라고. 오늘의 비로소 오니까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즐겁게 설교 시간에 말이죠. 물론 집중해 듣기도 하지만은 항상 마음을 열고 예? 그리고는 이 반응도 보이면 그렇게 설교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노래하면요 마음이 기뻐져요. 행복해집니다. 왜냐? 이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하나님이 원래부터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신 까닭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참 사랑의 풍성하심, 은혜의 그 풍성하심을 늘 세상 전체에게 알리고 선포를 하도록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만 하면은 마음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대로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써 이런 모든 능력을 상실해버리고 말았어요. 바꿔서 말씀드리면은 영생하면서 하나님과 영토로 함께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상실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 잔재가 우리에게 남았기 때문에 우리들이 비록 세상적인 그런 노래를 부른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즐거워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명에 동참한 자가 되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에 동참한 자. 나의 인생이 어떤 방식으로 사라지든 간에 주부로든 혹은 이 농부로든 상인으로든 학자이든 그 직업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 모든 인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명에 동참한 자가 되었다.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이 선교적 책임을 지고 인생을 사는 자가 되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언제든지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그 덕, 하나님의 그 참 위대한 능력으로 우리의 위대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인 일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들로 하여금 체험하게 만들고 그것을 즐기게 하는 그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 이것을 여러분 모두가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명심하지 못할 때는요, 나의 인생의 좌표를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도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잃어버리면 헤맬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말이죠. 공부를 하고, 이 사업을 하고, 기타 인생의 성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막 열심히 노력한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그리고 모두가 다 자기 중심적으로 산단 말이에요. 나의 이익, 나의 어떤 즐거움, 이것만 가지고 인생을 살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본질에서 어긋난 삶을 사는 가운데에 나의 모든 인생이 황폐해지고 인격이 파탄되어지고 나의 모든 능력이 아주 괴물처럼 이렇게 나타나가지고는 말이죠. 나를 괴롭히고 내 가족을 괴롭히고 모든 나와 관계하는 사람들을 다 괴롭히는 이런 엄청난 불행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방금 말씀드린 바대로 하나님의 사명에 동참한 자, 하나님의 모든 이 성교, 하나님의 이 성교적 사명에 동참한 자가 되어서 인생을 사는 자가 되었다면은 늘 우리들은 인생의 이 삶 속에서 정말 참 이 삶의 지표를 올바르게 정해놓고 그 길을 따라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현재로서는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우리에게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완전하게 유익한 것도 없고 완전히 해로운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얼마든지 유익한 것도 해롭게 만들 수가 있는 것이고 해로운 것도 유익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내 자신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나의 모든 능력, 내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 내가 소유하는 모든 이 물질의 존재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에 동참하는 그런 그 목적을 가지고서 선하게 사용하게 되면은 그 속에서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참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그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이 책임이 우리 성도들에게 특별히 계승되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우리 성도들 가리켜서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또 거룩한 나라, 또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명칭들은 사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붙여진 그런 이름들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한 다음 시내산에 그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출애굽 19장에 보면 이 말씀들이 아주 기록이 잘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르쳐서 너는 내 소유된 백성이라. 너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만이 그 당시에 많은 민족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이 택한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이 그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또 하나님이 그들만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온 세상 만방에 흩어져 있는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공급해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들로 하여금 앞으로 다가올 종말론적인 놀라운 그 참 메시아의 임재와 더불어 이루어질 그 구원을 체험하게 하는 이런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교사로 이렇게 임명을 해가지고 모든 민족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선교자 사명을 성취하라 이렇게 책임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이러한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항상 소홀히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참 택한 백성,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의 자기의 참 신분을 늘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한 나머지 그것만을 즐기려고 거기에 안주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계속해서 이방민족과 접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 하여금 계속해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출애굽기 이 내용을 보십시오.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는 일련의 모든 이 과정을 보면은 목적이 뭐냐? 모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나만이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데 목적이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이스라엘 애굽 민족이 체험했던 열 가지의 재앙이 열 가지 재앙 그 재앙들은 모두가 다 애굽의 그 신들과 관계 있는 그러한 재앙들입니다. 그 모든 열 가지 재앙이 사실은 애굽의 신들을 목표로 공격하는 그러한 일종의 재앙이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애굽 민족들이 뭐 이신 그다음에 뭐 태양신 뭐 물신 뭐 온갖 신을 다 생기지만 하나님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열 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 너희들이 숨기던 모든 신들은 결코 나를 이길 수 없다. 결코 나의 모든 능력 감당할 수 없다. 그들은 모두보다 신도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시키면서 하나님만이 이 천상천하의 유일한 신이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유일한 분임을 나타내는 데 목적이 있음을 이 출애굽기에서 여러 번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도구로 삼아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자고 하나님만의 유일한 구속주고 하나님만이 그들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리기를 원해요. 또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은 그들은 궁극적으로 영원한 구원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 참 완고하고 고집이 세고 자기 중심적인 민족들이었기에 그들은 이러한 모든 책임을 담당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신 방법이 뭡니까? 비록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가나안에는 모든 이방 민족들을 다 멸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의 이러한 그 사명,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느냐 하지 않는가 이것을 시험하기 위해 가지고 몇 민족을 남겨두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말.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방신을 섬긴다든지 또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덕을 선포하고 알리는 이런 모든 일에 소홀하게 되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방 민족을 강하게 세워가지고는 이스라엘 민족을 쳤던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이 말이죠. 이런 거 참 하나님의 저주 속에서 고통당하고 신음을 할 때 하나님께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자복하고 그럴 때 하나님 그걸 또 강하게 해가지고는 이방 민족을 물리치게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이걸 보면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그 축복이 이방 민족에게로 이렇게 전이가 되어지고 또 이방 민족에, 이스라엘 민족에 주어졌던 그 저주가 또한 이방 민족에게 또 이렇게 전이가 되어지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그 축복과 저주가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 민족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말이죠. 결국은 그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이 사람들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역사 속에 이 사실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자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이스라엘의 계집종, 포로로 잡아온 이 계집종의 말을 듣고 이 요단강에 가서 이 몸을 씻음으로 그런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나아만이 물론 그 계집종의 말을 들었다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은 결국 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이 아람 군대 장관인 나만에게까지도 이루어졌다. 이것이 포인트예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방 민족에게 이렇게 그의 구속의 은총을 공급해 준다는 바로 이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그 참 덕을 온 세상에 선포하기를 원했지만은 그들이 그 모든 것을 감당하지 못하므로 하나님이 이제 우리들을 대신 새로운 이스라엘로 삼고 그들과 대치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바로 새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오늘 이 사도 베드로가 우리 성도들을 가르쳐서 2장 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크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옛 이스라엘을 대체하는 새 이스라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지난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주었던 그 모든 축복을 지금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들이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의 덕을 모든 세상에 선포해야 할 이 책임을 소홀히 하면은 그들에게 내렸던 저주도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명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간과할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그야말로 이 잘못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6장의 말씀 보면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생활의 모든 내용을 쭉 읽어가면서 너희들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줄을 결코 잊지 말라. 한번 믿음을 가졌다가 이렇게 광야생활 이스라엘 민족처럼 믿음을 버리면은 적어도 우리들에게는 다시는 구원의 기회가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세상의 이 마지막 때에 오셔가지고 우리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는 그 죽음을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들을 위해서 다시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 은총으로 믿은 그 믿음을 굳건히 잘 붙잡아야 돼요. 예? 이 믿음을 굳건히 잘 붙들고 이 믿음에 따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에 동참하신 바로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디에서 뭘 하든 간에 항상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이 덕을 선포하는 이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우선을 둬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참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의 나는 항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사명을 가지고 인생을 산다라는 이 자의식 가지고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모든 책임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1차적으로 우리 모두가 다 선교적 의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늘 자신을 개발하면서 능력을 키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 우리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명에 동참하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늘 가슴에 깊이 새기면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할까? 나의 모든 지식, 나의 모든 생각, 나의 모든 가치관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고쳐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삶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삶을 기록한 내용을 읽어보면서 그것을 역사의 거울로 삼고 나의 어떤 미래의 삶의 모든 지침으로 삼고 우리 날마다 오늘의 내 생각이 과연 하나님 뜻에 일치하는가? 나의 모든 가치관이 하나님의 가치와 일치하는가? 나의 모든 생활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삶이 일치하는가? 이것을 날마다 반성하면서 고쳐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삶을 살 때 반드시 여러분 자신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늘 내주하시면서 늘 여러분들을 도우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늘 순종하기만 하면은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삶의 현장을 선교지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그 장소로 여기라.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뭐 선교성 그러면 항상 해외. 그건 또 다른 의미예요. 우리의 이 보편적인 선교라는 말은 오늘 이 대한민국 대구 바로 이곳, 이곳이 바로 나의 선교지예요. 여기에서 내가 가정주부로 혹은 뭐 이 직장인으로 혹은 사업가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항상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참 위대한 덕을 선포하고 알릴 수 있는 이런 우리 모두가 돼야 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이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로 선포하고 행동으로 선포하고 우리의 모든 삶 자체로서 선포하는 이런 우리 모두가 돼야 할 거예요.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들은 걸어다니는 참 성경처럼 말이에요.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의 그런 모든 이 모습을 나타내 보이면 사람들이 야 드림교회만 가면 행복해질 수가 있구나. 드림교회만 가면 사람이 이렇게 놀랍게 변할 수가 있구나. 이런 것을 날마다 알리게 되면 교회 자체도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우리가 먼저 체험한 우리 모두가 돼야 할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말이죠. 얼른 보기에 여러분 스스로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뭡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참 능력의 손길이 여러분들을 늘 뒤에서 밀어주시고 앞에서 당겨주시고 좌우에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는 우리가 한시도 인생을 살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항상 잊어버리고 살아요.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위대한 능력을 체험한 자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그것을 항상 스스로 느끼면서 그것을 표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달라. 그런 말씀이 되십니다. 그리고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말 참 막 전도인이 돼가지고 막 이 대한민국을 막 뒤지고, 막 이렇게, 쏘다니든지 아니면 해외로 나가시든지 뭐 그러지 못하는 자들은 적어도, 기도나 물질로도 이런 모든 선교적 사명에 동참하는 일들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해외로 못 가면은요, 해외에 나가 있는 여러분 선교사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적극적으로 물질로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를 못하면은 차라리 전도인을 세우서라도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이 참 위대한 덕을 선포하는 그 모든 일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신대학교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대신대학교는 학교는 비록 적지만 우리는 이 영남 지역의 목회자들을 양성하고자 하는 그런 웅대한 비전을 가지고서 열심을 다해 지금 우리 교수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며 훈련시켜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참 쉬운 게 아니에요. 또 우리나라 이 지방에는 지금 각 대학들이 지금 막 신입생 모집 때문에 난리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자녀들을 우리 대학교로 많이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학교의 이 교수들 다 제가 보니까 정말 참 이 해외에서 유수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공부를 잘 가르치는 교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거와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여러분 옛날만 생각하지 마시고 새롭게 이 시작되고 있는 이 대신대학교를 생각해 주시면서 여러분 자녀들을 많이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에 1분씩만이라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총신대학교 총장으로 재임 동안에도 총신 100만 기도 후원운동을 펼쳤습니다. 목적이 무엇인가? 교회와 이 학교가 기도로 하나가 되자는 운동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기도해 주신다면 그 기도의 힘으로 우리 교수들과 신학생들이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제대로 양성되어지고 목회자들의 영성의 영적인 힘을 가지고 목회를 잘하면은 반드시 그 교회는 부흥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성도들의 삶도 새롭게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인도자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신학교와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우리 대신대학교를 위해서 총신대학교를 위해서 매일마다 기도하신 천 원씩 이렇게 헌금하듯이 우리 대신대학교를 위해서도 여러분 재정적 부담은 뭐 그냥 차차우서라도 매일매일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예? 기도라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해주신 가운데 우리 대신대학교가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는 훌륭한 지도자를 많이 양성해가지고 앞으로 이 교회를 비롯해서 우리 영남적인 모든 교회를 잘 섬기는 일들에 여러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